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인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질문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에 그 후손도 처벌하시는가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불공평하게 느껴졌거나 혹은 가족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것인지 두렵고 혼란스러웠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기니까 어른들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조상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3대까지 죄를 갚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솔직한 궁금증일 수 있죠. 오늘 이 주제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는 구절부터 직접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솔직히 3, 4대라는 숫자가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역시 하나님은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까지 묻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천대까지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죄를 갚는 것보다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닐까요? 3, 4대와 천대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맞아요. 숫자만 봐도 심판보다 은혜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조금 낯설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신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즉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한다고 하시는 것은 마치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질투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렬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는 것은 단순히 후손을 벌주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란 죄악의 결과가 가정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일까요?
생각해보면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또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그 영향이 자녀와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는 걸 현실 속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직접 처벌이라기보다는 죄악이 가져오는 자연스러운 결과 같기도 해요.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임의로 벌주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문화, 잘못된 가치관, 깨어진 가정의 상처 등 이런 것들이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도 충분히 목격하는 일이죠.
내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님의 영향력이 전해 내려오는 것은 알겠어요. 하지만 진짜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을 직접 처벌하시냐는 거죠.
에스겔 18장에는 매우 유명한 속담이 등장합니다. 이 속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쓰이던 말이었는데 바로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표현이죠.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도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중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그 속담을 딱 잘라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는 게 매우 강한 어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으니 자식이 고통받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에요. 아버지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각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개별적으로 보신다는 말이고 조상의 죄를 후손에게 그냥 넘겨서 처벌을 하신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립적인 영혼으로 보십니다. 이 원칙은 에스겔 18장 20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선언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아까 가졌던 질문이 조금 풀리셨나요?
네, 정말 명확하네요. 아들은 아비의 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라는 한 문장이 모든 걸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지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다고 아들을 처벌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의 3, 4대 심판에 대한 말씀과 에스겔의 말씀이 서로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두 말씀을 이해해야 할까요?
네,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말씀은 전혀 모순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죄악의 영향력과 결과가 세대를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이고 에스겔 18장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죄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인 것이죠. 예를 들어 우상 숭배를 해온 가정에서 자란 자녀는 그 환경의 영향을 받겠지만 만약 그 자녀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한 죄를 그 자녀에게까지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것은 죄의 결과로 생기는 환경과 영향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어디까지나 각 개인의 선택과 행위에 따른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인간법의 관점에서 이 원칙이 언급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의 법 원칙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우는 법체계에서조차 연좌제를 금지하신 거죠. 인간의 사법제도에서도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아들을 처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반역죄를 저지르면 3대를 전부 죽이거나 6촌 친척들까지 처벌하는 연좌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인간법에서도 이미 연좌제를 금하셨다는 게 놀랍네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그 원칙을 지키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상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할까요?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질문이 바로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생각과 성경이 말하는 원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신앙이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죄라는 개념이 있죠.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가?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실 원죄라는 말을 교회에서 들을 때마다 약간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인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왜 나까지 죄인이 되어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원죄는 단순히 조상이 죄를 지었으니 너도 벌을 받아라 라는 식의 그런 연좌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시편 51편 5절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먼저 읽고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부모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니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향한 성향, 하나님을 거스르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고백입니다.
그럼 원죄는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너도 처벌을 받으라는 요구가 아니라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의 본성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뜻인 거군요. 마치 강의 상류가 오염되면 아래로 내려가는 물도 오염되듯이요.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인간은 이미 오염된 강물처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군요. 내가 선택해서 오염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 이미 오염물 속에 있는 것처럼요.
네, 좋은 비유입니다. 로마서 5장은 이것을 더 깊이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원죄의 구조를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시켜서 설명해 줍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성경은 각각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보고 있는 거죠.
대표자 개념이군요.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선택했고 그 결과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된 것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대표로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의를 덧입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죄는 벌이라기보다는 상태에 가깝겠네요.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린 상태요. 그 상태에서 나도 태어난 것이고요.
네, 잘 보셨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되는 원죄 개념은 처벌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는 아담이 만들어냈지만 우리도 각자 실제로 죄를 짓기 때문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죠. 에스겔 18장 말씀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원죄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고 우리는 그 본성에 따라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면 원죄와 연좌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뭔가요? 두 개념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연좌죄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이나 후손도 처벌받는 제도잖아요. 그렇다면 원죄도 결국 아담의 죄 때문에 후손인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니까 비슷하지 않나요?
저도 그 차이가 궁금해요. 처벌받는다는 결과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디서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건가요?
연좌죄와 원죄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연좌죄는 외부에서 부과하는 처벌입니다. 내가 아무 죄가 없어도 권력자가 너는 죄인의 가족이니 벌을 받아라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원죄는 외부에서 부과된 처벌이 아니라 아담의 선택 이후 인간 본성 자체가 변질된 상태입니다. 당장은 죄가 없더라도 죄를 원하고 저지르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둘째, 연좌죄 아래서는 나는 완전히 무고하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죄 아래서 나는 그 죄성에 따라 실제로 죄를 짓습니다. 에스겔 18장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그 원칙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좌죄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고 원죄는 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네요.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과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그렇다면 세 번째 차이는 뭔가요?
셋째,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해결책의 유무입니다. 연좌죄는 내 의지나 선택으로 해결할 수가 없죠. 권력자가 처벌하겠다고 결정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원죄는 해결책이 있죠.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담이 대표자가 되어 인류를 죄 안으로 이끈 것처럼 예수님이 새로운 대표자가 되셔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원죄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죠.
이게 정말 결정적인 차이네요. 연좌죄는 해결 불가능한 억울함이지만 원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조상이 우상을 숭배했으니 너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겠네요. 연좌죄와 원죄를 혼동해서 생기는 잘못된 믿음인 거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개념을 혼동해서 조상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 나도 저주를 받는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에스겔 18장과 신명기 24장이 명확히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을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조상의 죄악된 환경이 후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죄의 자연적인 결과이며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끊어낼 수 있죠.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어 나의 집안 문제나 아픔이 조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 같아서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자녀가 신앙적으로 차이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부모가 심어준 신앙의 유산 혹은 죄악된 환경의 영향입니다. 믿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그 영향을 받아 신앙이 자라기 쉽고 반대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이 바로 그 약속이죠. 각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반대로 믿음 좋은 부모를 두었어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은 실제로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각 개인의 선택과 응답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가장 결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원죄의 문제, 그리고 내가 직접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원죄든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든 어떤 죄든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씻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감정적으로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네,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공의롭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표현은 결코 죄인으로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선언입니다. 원죄의 문제도 내가 살면서 저지른 죄들도 심지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악된 환경의 영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겠네요.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면 모든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니까요.
맞아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다시 짊어지고 있는 셈이니까요.
에스겔 18장으로 잠깐 돌아가서 다시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3, 4대의 저주 같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각 사람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장 강하게 선언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을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하면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얻을지어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간청하시는 것 같아요. 심판하시기 전에 자기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느껴져요. 이 구절만 봐도 하나님이 후손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죽을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도 정말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누군가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가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상의 죄가 어떠했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지금 내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돌이키는 순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은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에 그 후손도 처벌하시냐라는 주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지 알게 됐어요.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는 건 아닐까? 조상이 지은 죄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에스겔 18장 말씀, 신명기 말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연좌제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리고 원죄의 문제조차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도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오늘 원죄와 연좌제의 차이가 명확하게 정리된 게 참 유익했어요. 두 개념을 혼동하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독립된 영혼으로 보시고 각 사람의 선택과 행위에 따라 공의롭게 대하신다는 원칙이 성경 전체에 일관되게 흐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동시에 죄의 영향이 세대를 통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어떤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가, 내 신앙의 유산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주 소중한 나눔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을 직접 처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죄로 인한 문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아멘. 북조선과 남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조상의 죄나 집안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다는 거짓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선입니다.
자매님들은 역사적 인물들 중에 존경하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저는 넬슨 만델라라는 분을 조금 존경합니다.
네, 남아프리카 네. 공화국 지도자였죠.
네, 그 네. 인종차별 관련해가지고
네.
네, 많은 일들을 하신 분이셔서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많이 감사했고 감동했던 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소리자매님은요?
네, 저는 정조를 좋아하는데요.
정조?
네, 정조가 네. 좀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좀 강대하게 했던 그런 부분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백악관을 기도의 실로 만들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링컨 대통령은 키가 컸다고 하는데 키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위대한 거인으로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링컨은 어릴 때부터 집안의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며 우울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불굴의 의지로 거듭 일어나 대통령까지 된 분이었죠.
링컨이 실패할 때마다 거듭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은 믿음 때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어릴 적 어머니가 일찍 병으로 돌아가시고 결혼 후 거의 모든 자녀들이 요절하는 큰 아픔을 겪었음에도 링컨은 정치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링컨에게 유산으로 성경책을 준 이후 성경은 링컨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링컨이 노예 제도라는 거대한 산과 맞선 것도 성경의 기준과 맞지 않아서였군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려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를 잘 따르는 백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겸손하면서도 권위 있는 좋은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실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통치 2년 만에 연이어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내려 나라는 위기에 처했고 백성들은 고초를 겪게 되었죠. 사울의 잘못된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도 않았고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 사무엘로부터 심한 책망을 들었고 그 결과 사기가 떨어진 백성들은 흩어져 소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싸우러 나간 요나단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전이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일어나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은 이후여서 신중을 기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나 소동이 더 커지자 중지시켜버리고 싸우러 나갔었습니다. 요나단 등의 승기를 잡자 사울은 백성에게 맹세시켜 원수에게 보복하는 저녁 때까지 금식하게 했고 명을 어긴 자는 죽이겠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먹지 못해 피곤하게 되어 대승을 거두지 못했고 결국 배고픔을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너액한 짐승을 피째 먹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었죠.
그렇습니다. 그때 사울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이 단은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군요. 블레셋에게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제단을 쌓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불렀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로 에벤에셀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쌓은 단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섣부른 맹세로 인해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 한 것은 사울 자신이었던 것이 분명한데요. 요나단도 자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할 정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죄를 짓게 하는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되죠. 믿음의 가장인 분들에게도 가족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지도자와 선생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가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며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인지 돌아보게 되네요. 있는 믿음마저 실족하게 하며 악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촌 성도님들, 사울같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아멘.
잘못된 명령으로 백성들을 범죄하게 했다면 상황을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데 사울은 오직 밤중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모두 전멸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 톨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가로되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가로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자 백성들은 왕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라고 동의하고 있네요. 왕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처신하니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은 모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는 혼란과 무질서, 불안 속에 살아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 아히야가 상황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블레셋을 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신다는 뜻은 아닌 것 같네요.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고 계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지휘관들을 다 모이게 해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 했습니다.
적어도 사울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경건하고 공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불쾌하게 여기신 것을 간파하고 숨겨진 죄를 알아보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면 죽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이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지 아니하며.
과연 사울은 경건하고 공정한 사람이었을까요? 겉모습과 현란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숨긴 죄가 있는 것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 42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컨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가로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은 요나단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캐물었고 요나단은 꿀을 조금 먹었음을 당당히 말하면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와 대조되는 사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4장 44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자신의 어리석은 맹세를 탓하기보다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또다시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요나단은 적진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금식 명령을 알지도 못했고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싸운 덕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 아닌가요? 사울의 마음이 공의와 얼마나 멀어졌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고자 했으나 백성들은 요나단을 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함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사하였음이나이다 하여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요나단을 죽이기는커녕 요나단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는 백성들 주장의 근거는 요나단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일한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것이군요. 하나님과 일한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 사울이 참으로 어리석은 자임이 드러나는군요.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입으로 요나단의 목숨을 구했고 블레셋 추격도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일한 요나단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겨우 통치 2년 만에 사울의 민낯이 드러났군요. 이스라엘의 앞날이 캄캄해 보입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울의 통치 기간은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위태롭고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성경 본문은 사울의 통치 업적과 집안을 요약적으로 소개하는데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비록 사울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라가 잘못될 가능성이 100%였지만 하나님은 어리석은 지도자를 도구로 삼아 주변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도자가 큰 영향을 끼치지만 하나님은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평화를 주시는 것이군요. 진정으로 나라를 이끌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사울의 군사적 업적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것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냈더라.
사울은 동쪽의 모압과 암몬과 에돔, 북쪽의 소바, 서쪽의 블레셋, 그리고 남쪽의 아말렉 등 사방의 대적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임을 명백히 보게 되네요.
사울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구원했을 뿐 평생 치열하게 싸워야 했죠.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의 계속되는 싸움은 자신의 어리석은 결정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족 명단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 5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리스위와 말기스아요. 그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오,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노아스의 딸이오. 그 장군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비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비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자녀가 삼남 이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주목할 이름은 요나단과 둘째 딸 미갈입니다. 이들은 훗날 다윗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많이 등장하는데 사울의 조카였군요.
그렇습니다. 사울은 가장 믿을만한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아마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 모두 다윗의 조카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역사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언제나 배반이 일어나고 위기가 찾아오지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훗날 그 길을 걷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그렇다고 믿지 않을 수도 없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는데 위기 때마다 나팔을 불어 자원병을 모으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워 상비군을 만들었습니다.
힘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것이 상비군을 말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병기 드는 자로 사울의 부대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업적과 가족 명단은 다윗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감사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맞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은 안타깝게도 계속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입니다.
만군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일곳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이를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나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말렉 진멸의 이유는 약 400년 전 출애굽 시대까지 거슬러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약자들이 있는 행렬 뒷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아말렉을 진멸해야 할 때로 보셨고 사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나라 왕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건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지요.
맞습니다. 진멸은 상비군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울은 백성들을 소집해 21만 명을 불러 모아 진군했습니다. 아말렉을 치기 전 출애굽 때 도움을 준 겐 사람들에게는 그곳을 떠나라 했습니다.
그렇군요. 선대한 것은 언젠가는 돌아오기 마련이네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선대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유익인 것 같습니다.
아말렉을 공격해 대승을 거두었는데 사울은 이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인데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군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왕과 백성들이 의기투합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지만 불순종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군요.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울과 백성들이 한 일은 부분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내 생각을 집어넣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될 것입니다. 나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런 불순종을 별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강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의기투합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불순종은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사울과 백성들은 아각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고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시글락을 내주어 살게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적을 물리치면서 신임을 얻었는데 실제로는 유다에게 해를 가하는 적들을 물리쳤던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일에 참전해야 했는데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믿지 못해서 참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동족을 죽이는 일을 할 뻔했는데 참으로 감사한 일이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때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싸움터로 나갔던 온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침략해 불을 지르고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두 사로잡아갔습니다. 다윗이 망명할 때 평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묻지 않은 점도 있지만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던 아말렉인들 때문에 고통과 재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폐해가 언젠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며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긴 했지만 불순종의 대가는 참 컸습니다. 훗날이보다 더 충격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후손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에스더 3장 5절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개가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무서운 일이었죠.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유다 민족은 하루아침에 진멸될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오늘의 불순종은 미래의 재앙이 되고 오늘의 순종은 미래의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지런 성도님들, 잘못된 명령으로 백성들이 고기를 피채먹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했음에도 사울의 관심은 오직 블레셋을 진멸하는 데 향해 있었고 백성들도 그에 동조했습니다.
제사장 아히야의 권유로 사울이 뒤늦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지휘관들을 다 모이게 해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며 아들 요나단에게 죄가 있다 해도 죽을 것이라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제비로 요나단이 뽑히자 사울은 아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비열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해 요나단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고 블레셋 추격도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명령을 내려 죄짓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사울의 40년 통치 업적과 집안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지도자를 덕으로 삼아 주변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과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족속으로 하나님은 행렬 뒷부분을 공격해 약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한 아말렉을 진멸할 때로 보시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모아 아말렉을 공격해 대승을 거두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치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왕과 백성들이 의기투합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훗날 이 일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다윗이 머물던 시글락에 아말렉에게 침략하여 가족들과 가축들을 모두 사로잡아갔고 먼 훗날 페르시아 포르기 때 아말렉 출신 하만 때문에 유대인들이 진멸당할 뻔했습니다.
오늘의 불순종은 미래의 재앙이 되고 오늘의 순종은 미래의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생사화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자신의 잘못된 명령으로 백성들이 짐승들을 피채 먹는 큰 죄를 짓게 했음에도 사울은 오직 블레셋을 진멸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마지못해 하나님께 물어 응답이 없자 제비뽑기로 그 연유를 알고자 하여 요나단이 뽑히자 모든 죄를 아들의 탓으로 돌리며 죽이려 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지도자는 가정과 공동체에 큰 고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울의 40년 통치와 그의 집안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리석은 통치자를 도구로 삼아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기 때문임을 알려주면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으나 사울과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의기투합해 가치 없는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은 살렸음을 알려주며 이것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의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순종 여부가 미래를 결정함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